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3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우리의 생활에 위대한 법칙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뭐 잠언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좀 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13장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지만 적어도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들었거든요. 들었잖아요. 아주 잘 들었죠.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아들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아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이 잠언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듯이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본보기들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1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에는 오늘날 험담의 일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가진 이중적 의미죠. 그러니까 이러한 농담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침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농담들을 할 때는 대개 성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의미상의 주어들을 던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성적인 농담을 나누는 것들 사실 나중에 가보면 불행한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건전하면 말하는 것도 분명하고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매기 목사님은 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대개 그 가정들이 좀 파탄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가정들이 음탕한 농담의 결과로 좀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매기 목사님의 지적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자, 4절로 넘어가 볼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텐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에 일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잘못은 뭐냐면요. 주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또 일한 열매들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것은 내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실천적인 의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미워하시며 용납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말이에요. 죄악된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활 가운데 모든 죄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옛 본성은 거짓말을 하기가 쉬우니까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야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에 대한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척 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본성인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 또 뭐 친구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뭐 있는 척하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참 힘들여서 고급 옷들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 아주 부유하지만 항상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기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담임하셨던 그런 교회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헌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적게 바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항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으며 또 자기 집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뭐 비용은 얼마나 들고 경비값은 얼마나 들고 뭐 이런 데 대해서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호전되지 않으면 자기는 크게 잘못될 것이라 이렇게 늘 그냥 엄살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너무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며 이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을 본인 자신이 목격을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기억이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아무리 부한 채 하여도 재물이 없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구절을 보실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러한 원리의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왕국에서는 차례대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살인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북이스라엘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 되면서 거듭 일어나는 일 아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 자꾸 환하게 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실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단체,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 근원은 보통 교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싸우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참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교훈으로 생각하고 짚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잠언이라고 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리석은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근자에 좀 지혜 있는 그러한 분들은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그 재산이 좀 더 빛나게 사람들에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씀이죠.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땀 흘려 모으고 땀 흘려 수고한 것. 그래서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 여러분, 주식과 증권일까요? 각 개인은 언젠가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죽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날 아무리 많은 주식과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요? 그 부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가 아닐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계속 원하고 있고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로 15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 불법, 그리고 위선 뭐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활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본성으로 행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 교만과 불법과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옛 본성을 하늘나라로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기꺼이 그 옛 본성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정말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그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옛 본성은 여기서 다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살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사야 66장 2절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1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참 이 말씀도 참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7절 말씀만 보더라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정부의 비밀, 즉 뭐라 그럴까요? 좀 정책적인 최고의 비밀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당 뭐 안에 뭐 국정원 이런 데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좀 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적으로 안 좋다거나 뭐 금전적으로 뭐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 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지혜로운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것이 진짜 어린이 심리학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녀를 뭐랄까요 좀 징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은 뭐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늘 묵묵히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니까요. 우린 너무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손부터 대고 막 채찍부터 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막 험한 말 입에서 하려고 하는데 참 이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말로써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말로서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13장을 마치고 14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14장,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문장 안에 요약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잠언들이 성경에 나오는 각 개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언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14장도 우리 함께 묵상해 볼까요? 1절로 가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이 뭐라 할까요? 가정의 육체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거예요. 저는 사라가 자기 집을 건축했던 아내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라는 족장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을 건축하였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녀의 집을 건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외국 땅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노예였지만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숨겨두었고 마침내 바로의 공주를 섬기는 유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아주 훌륭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여인이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성경에 또 이러한 여인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몇몇 좀 예를 들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은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그들이 지은 집이 무너졌을 때 참 이 구절이 그대로 적용되네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허무느니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역대하 22장 2절로 3절을 제가 볼게요. 아시아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리무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 어머니의 책략으로 아합의 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잠언들을 인생의 실험실로 가져다가 오늘도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시험하시겠어요? 저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증거가 있는데 뭐하러 또 여러분 집에서 그대로 시험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험하시지 말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뭐 허물어버리니까 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신 분들을 이렇게 대략 뵈면은 주부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한번 우리 주부들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잘 영적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관하는 그러한 자세로 계시나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시해주는 어떤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안에 거하라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의 행위는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무엘이 이 문제를 사울왕 앞에 내놓고 아래와 같이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도 거짓이니까요.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으로서 뭐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자청했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골리앗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미련하게 자기 입으로 자기 매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가 지혜스러운 것입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지혜스러운 입술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